주간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으시고 평강 주시며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졌고 주께서 세우시면 굳건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영생의 말씀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준비한 손길에 주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의 산업의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루에르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주행전 2 12번째 바울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가지 소제목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 두 번째는 열둘, 세 번째는 예술품, 네 번째는 유산. 이런 소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구도입니다.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성막이라는 그 시설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라는 그 제도,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제사라는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삼각구도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얼마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결혼하고 먹고 살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방향이 정해지고 특성이 사라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되어서 살다가 벗어나와서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인데 출애굽기의 완결판이 사도행전입니다. 거기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삼각형 구도를 주십니다. 성막에 그 성취하신 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의 완성으로 사역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핵심이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주시고 제사장의 완결로 우리를 성도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 삼아지는 그것이 삼각형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이치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제도와 사람이라는 요 삼각형을 세상 살아갈 때 다 이것을 갖추고 가는데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교회와 사역과 제자 이 산발이처럼 이것을 갖추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합니다. 또 제자는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숙되는가? 성령의 열매로 성숙해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면서 갖추게 해서 이것을 숙성케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맡겨주신 사역들은 성령께서 은혜로 각 지체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로 제자들, 사람들을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성실하게 꾸며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도 오늘은 포커스가 그런데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보면요. 거의 한 40명 가량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짧게는 길게는 또는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들이 이름만 걸은 사람들이 40명이니까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이름만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도요.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일 중심입니다. 사역 중심이에요. 아무튼 일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문을 여는 사람 또는 어떤 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또는 어떤 이는 교회라는 단체와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니까 한 사람은 거기 대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빨리 지금 일을 해야지 이래서 짜증이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누가 지금 대장이 되고 누가 주도가 되고 하고 있는 이 조직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아이 왜 이렇게 싸워 속상한다고 거기 대해서 가슴 아파서 핑 돌아서 갑니다. 세 사람의 그 관심과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다른 면들이 서로 조화를 맞추도록 이렇게 성령께서는 역사를 꾸려가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보신다 그러면요. 만약에 삼각형의 꼭지점을 성령 뇌를 성장시키신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삼각형의 이 꼭지점을 성장시키실 때 어떻게 잡으시는가 하면은 한쪽 면에 그 꼭지점을 그 빚고 있는 제자와 사람과 그리고 사역이라는 여기에 있어서 사람을 성숙시키시고 제자들이 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이것을 쭉 밀어 올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끔 그렇게 성장이 되어야 이것이 쭉 몰렸다가 깔아앉고 이런 것이 아니고 꾸준히 가는 성장기를 하십니다. 또 사역을 성실하게 하실 때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역을 잘하자고 가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 어떻게 가느냐, 조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받침을 해줘야 물이, 그릇이, 그렇게 구슬이 서말려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꿰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사역이 가게끔 해주시고, 또 사람을 성숙시킬 때에는 교회라는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도 자녀를 키워갈 때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가 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그것이 있어져야 그것이 되는 것이고, 정혹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역할을 해주어야 자녀가 되어가는 것처럼, 또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과 같이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그 자녀라는 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처럼 이 꼭지점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기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집중하시는 성령의 빛변의 역사를 살필 때에 성령께서 지금 이런 면에 움직이실 때에는 아, 지금 이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갑다. 또는 성령께서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또 저희 교회에 있어서 어떤 중점을 두고 역사하실까? 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마치 성령의 역사를 파도타기 하듯이 따라가는 그것을 살펴보는 그것이 우리가 지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삼각형의 구도입니다. 두 번째 열두를 주신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빨리 간과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있어주는 사람들을 찾은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애 내내 또 그 후에 업앤다운 있었지만은 예수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했던 사역을 무엇을 남겼습니까? 조직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돈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남긴 거 아무것도 없고요. 몇 사람들 남겼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남겼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이런 교회를 이루고 역사를 움직이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과 만남을 가지는 기회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열둘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요. 이분들을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에게 투자하고 이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요즘 그 쓰는 말처럼 길거리 캐스팅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멋있는 사람 보면은 탁 이렇게 캐스팅하듯이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그 어딥니까? 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저는 볼 때는 길거리 캐스팅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모습은 아니다 싶은데 성령님이 보시는 안목은 따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인생의 향방을 바꾸는 순간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니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그 어두움을 지나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전혀 캄캄한 순간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전환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캄캄한 그 기간에 함께 만난 사람들, 성령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은혜의 기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게 제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원리입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의 기관들을 잊지 말고 거기 대해서 그 보은하고 시은하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가는 생을 살아갈 때에 그게 추수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생에 미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다가 보면은 섭섭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또는 가시처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영향력 끼쳐주었던 것을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것은 섭취하고 배설하는데 관계에 있어서도 섭생의 원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나왔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성령은 성격은 완전히 반대이지만은 진실하고 겸손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붙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캄캄할 때에 성령께서는 가셔서 그 사람에게 섭리하시고 움직이셔서 사도 바울을 찾아들게 해서요. 신앙의 유아기에 유모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너 이런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 역시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했지만 좀 있으니까 울뚝불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모난 성격과 과거의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별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묻혀 살던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도 일을 많이 선동시키니까 그저 사도들이 그저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광주리에서 달아보냈지만은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래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광야 생활하고 또 다소에 가서 참 외롭고도 내가 예수님 믿고 열정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사라지고 마나 라는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는 이번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라는 착하지만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는 바울의 가치를 알아보고 부로 고향까지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 스텝으로 스카우트해서 동역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도록 밀어줬던 그 스승입니다.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동참시키냐 마냐 하는 문제로 15장 39절에는 그들은 심하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성경이 웬만하면 다툼 끝인데 이게 아주 심했으니까 심하게 다툼 끝에 설명해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나바에게 받은 호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바울입니다. 쉽지 않은 사람 바울. 아니 그런 사람이라서 성령은 더욱 바울을 혼자 두지 않고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을 지속해서 보내줍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죽했으면은 사울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정의 기복과 업앤다운이 많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성령은 길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 혼자 있지 않도록 거기에 에라스도가 나와 함께 감옥에 있어줬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에라스도가 지쳐가지고 힘드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또 바꾸어서 교대로 해서 에바 브로디도가 손대서 와가지고 제자들끼리 다 서로 해서 야 우리 교대로 해가지고 마치 병 간호하듯이 옆에서 있어줘서 그것을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것을 들어주는 역할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읽어보시면은 혼자 있었을 때에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나는 다 떠났다. 누가 내 좀 옆에 와서 있어줘라. 이런 인간적인 절절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은 우리는 너무 포장해서 막 이것만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과 기복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너무나 인간적인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평생 작업이 걸리는 예술품입니다. 아직도 이 작품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떨어져서 선교여행을 하는 중 바울은 뭔가 바나바 같은 분위기가 나는 디모데라는 청년의 소문을 듣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인 성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11장 24절에 바나바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딱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원래 부드럽고 순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나바만큼 디모데는 원숙하지는 않아도 기질은 참 비슷하게 착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도 그 여려서 주변에 휩쓸리기도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또 바울도 끌리는 것은 거기 대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됐다는 거 아니까 이거는 나이 어린 바나바입니다. 디모데는. 근데 역할은 반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들의 샘플을 한번 보십시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했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여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약하다는 거예요.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끝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뭐겠습니까? 이런 조언들은 바울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해 보면은 자녀 중에 다양하게 있는데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바나바 닮은 디모데를 타이르면서 바나바를 품고 이해하는 넉넉함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밀쳐내기를 서슴치 않았던 바울이 그 바나바 닮은 디모데와는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보내는 편지, 제일 끝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제일 끝 편에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선배 바나바와 갈랐었는데 이제 디모데에게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되든 내게 보내주신 사람 함께 해줬던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일을 함께 이루라고 주신 열둘의 세트 예수 동아리입니다. 이 열둘은 나와 비슷한 끼리나 또래의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의 편식은,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관계의 편식은 인격의 깊이를 얕게 하고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들며 인생의 성장판을 닫게 합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어항 속에 갇혀 있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나와 다르고 이렇게 불편하고 하는 분들을 보내주실 때에 꼭 보내주시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가족이라도 자기 부모라도 그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관계의 폭과 그것을 넓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보십시오. 오병이어 할 때도 한 사람을 앉아가지고 아이고 빨리 보내십시다. 이 사람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을 앉아가고 계산합니다.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얼마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이렇게 해서 관계 나눠라.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조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가 제일 먼저 하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빨리 시킨 대로 해라 안 하나? 뭐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다 역할들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와는 다른 성장과 배경과 생활과 환경, 기질과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열둘 세트 안에 들어있는지요. 내 인생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배려입니다. 마지막, 남길 것, 내가 남기고 가는 유산은 제자 된 사람입니다. 부모 없는 옆집에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집에 와서 식솔처럼 살아도 식구 같아도 정식 입양되기 전까지는 가족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해서 자연스럽게 지내서 또는 내 주변에 와 있어서 형님 아우 선배 후배 부른다고 해서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요 구경꾼이라고 불렀지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멘토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멘토로 삼는 것이지만 필요한 분 내가 가지는 것이지만 제자는 그 방향이 스승이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은 제자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자는 예수가 먼저 찾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를 찾았고 만났고 또 부르심에 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는 것은 제자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역할이 된다 할지라도 그저 그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좀 좋은 영향은 받더라도 제자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의 인생에 들어오게 하듯이 아무나 무턱대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별안을 주시고 저분에게 필요한 것을 제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해줘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한 예수의 제자 삼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겠다고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저 사람 모르지만은 찾아가셔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데 상대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고 나와 상대가 주고받을 만한 준비와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와 스승의 성경적인 그 원리의 만남은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생 너는 내 제자다라는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도의 완성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지나쳐서 능가하고 앞서서 예수 앞에 더 나가도록 나를 끌어주고 끌고 가는 입장에 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그 과정과 순서가 때로는 무척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내가 배워야 할 성숙의 순서입니다. 이별의 연습은 새롭고 성숙된 만남의 서곡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같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앞서면서 끌고 뒤서면서 매는 역할의 전환이 너무 자연스러웠을 때에 함께 손잡고 걷는 동반자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성숙은 종속과 그 컨트롤이 아니라 존중과 인정이고 신뢰와 믿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라 할지라도 제자들을 그렇게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떡을 나누시면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나와 동반자로 지체로 하시겠다.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훈련의 삶을 받아들이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내 혼자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3살짜리 아이라도 내 스승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으면은 거기 대해서 내가 나를 끌어주는 스승이 없는 것 내 마음에 거기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나를 채찍해주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줄 스승이 없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내 훈련을 챙겨줄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사랑도 훈련이고 배품도 훈련이고 인내도 훈련이고 용서도 훈련이고 절제도 훈련이고 평안도 훈련이고 대화도 침묵도 훈련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핑계는 훈련의 무덤이자 제자의 종식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오랜 시간 정열과 물질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투자했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의 모습이 갖춰진 대상이 그 대상이 사실은 고마워서 붙여주는 관계의 설정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에 야, 내가 네 스승이고 네 내 제자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세월이 지나가서 쭉 보니까 그분이 아, 당신이 내 생에 들어와서 이런 걸 해서 참 이면에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하는 내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을 줬지만은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렇게 해주는 관계적인 만남의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요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투자입니다. 항상요. 항상 내가 주는 것에 비해서요. 최소한 내가 느끼기에는요. 돌아오는 것은 작은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가 투자한 만큼 시간과 정력과 내 마음이 쏟아부었던 것이 나에게 그만큼 또는 반톱만치라도 10분의 1만치 돌아오지 않는다고 섭섭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그 또한 필요한 제자들을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있도록 배려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원석 가운데서 보석을 찾듯이 내게 맡겨준 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빚고 깎아서 다 주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빚고 깎으면요,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보석이지만 그 보석을 빚고 깎기 위해서는 다른 허름한 보석들, 그들이 얼마나 갈고 닦아가지고 그 보석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갈아서 달아서 없어지는 보석이 없으면은 원석에서 원석 그대로 있지 보석으로는 남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게 원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바울에게서 받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당신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의 연결고리 끝에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시면요,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 족보의 원리에 쭉 그래가지고 끝에 가보면 그 족보의 키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혈육적으로 끊어졌던 족보들은요, 무슨 족보인가 하면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요, 찾아가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들 그 족보들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가, 구약의 족보가 이스라엘이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택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깔때기처럼 오셨다가 그 예수가 그것을 펼치면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족속들을, 민족들을 다 하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모르는 족보 가운데서, 수천 년 가운데서 누가 이래가지고 이랬고, 누가 이래가지고 이랬고, 누가 이래가지고 이랬고, 우리는 정말로 조상 제사로 지낸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분이 그 역할 안 해줬으면 그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고비들이 많을까. 또 내가 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한 말 해주고 이렇게 해줬던 것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쭉 가지고 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남기고 가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남기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각각 교회들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찾아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세군도는 데살로니카 교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아리스타고스는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길보시자 이 제자들은요, 함께 수고한 교회들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각 교회에서 모인 거액의 구제금들을 경제적 곤란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배달사고 없이, 또는 이 금액을 옛날처럼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갖고 다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어떤 금액들은 사도바울을 위해서 주고 어떤 금액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주고, 이것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긴 여행의 어려움도 마땅치 않고, 때로는 종종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가서 그 서신을 읽어주고 전달했던 사람들이고, 의사를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는 어떤 이름들을 우리는 남기고 갈까? 그 이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투자하시며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알아주는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뒤에 주님 저는 이렇게 쏟고 주님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했던 것처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기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묵기도 하신 다음에 강영기 선교사님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몰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 참 저희들 마음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교회와 저희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여야 할 일과 또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그러한 명을 잘 받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성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며 부활 후에 저희 제자를 만난 것처럼 저희들의 이 모양 저 모양들을 그대로 다 접하여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지어주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가 부르실 때 동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600장 통일 242장 교회에 참된 터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시고 계획하시고 힘주시고 꾸려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이제 하늘아버지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피 흘려 투자하신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와 우리 각자들의 생애와 우리의 이웃에서 성실하게 교회와 사역과 사람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기도하며 행해가는 주의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 그 일터와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